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현재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내 사망자 수가 3만 5,41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과 시리아 국영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시리아 내 사망자 수는 최소 5,814명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중 4,000명 이상이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서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재난비상관리청 본부에서 열린 강요회의 뒤 무너진 건물 아래 남겨진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구조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파괴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모든 집과 일터를 재건해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지진 현장에서 어제 9명의 생존자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새로 개통된 바브 알살람 통로를 이용해 유엔 구호물자를 실은 첫 호송 차량이 이날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시리아 정부는 지난 13일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국경 통로 두 곳을 3개월간 추가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서방국들의 신속한 대응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연설에서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지역의 최전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곳에서의 전투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영토 모든 곳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힘을 모으기 전에 최근의 공세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서방국들이 약속한 군사 지원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사결정과 실행, 군수품 배송, 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속도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적어도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억류하고 있다고 미 예일대학교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운영하는 최소 43곳의 어린이 수용 캠프가 확인됐다며 주요 목적은 정치적 재교육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를 가족으로 유지하고 부모나 친척이 부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고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 연계된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어제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거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조정관은 러시아 은행 분야의 약 80%가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방국들이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대표들은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 4곳의 은행들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고갈시키고 경제 기반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상공에 출연한 정찰풍선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고 과잉 대응하고 상황을 고조시키며 이것을 중국 기업과 기관을 불법 제재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한 중국 기업 5곳과 1개의 연구소를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매튜 엑셀로드 상무부 차관은 이 조치에 대해 미국과 40개국 이상의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식별하고 막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어제 2019년 이후 중국 정찰풍선이 최소 3차례 일본 영공에 들어온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과거 일본 영공에서 확인된 특정 풍선 모양의 비행물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날아온 무인 정찰풍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여성들이 보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경제지 포춘의 최근 기사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두 부모의 손길이 중요한 때 자녀의 성장과 함께 하겠다는 이상적인 이유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보육 비용과 원할 때 맞춰서 이용할 보육시설 찾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가정보육을 선택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가 가정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보육 문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보육 비용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880입니다. 1년에 $1,600인데요. 하지만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날이나 방학 등으로 대체 보육시설이나 인력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등 기타 비용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35%가 비싸진 보육시설 이용료, 또 지난해에만 10% 가까이 올라서 1시간에 평균 $21가 넘는 베이비시터 비용은 더 많은 부모들을, 특히 여성들을 가정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육아로 인한 가정 경력 단절의 영향은 직장 복귀 후에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고요. 수입이 줄어든 상황은 가정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더 저렴한 보육시설이 있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조사도 있습니다만 보육비가 월 수입의 4분의 1이 넘는다면 부모의 절반 가까이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고려한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육아와 가정경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미국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martphones as well. Fully 60% of visits to retail sites are being done from people's smartphones. So
네, 오늘은 미국 사람들의 온라인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드립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15일 수요일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고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는 평양과 양덕, 개성, 신계 그리고 평강 쪽 남부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밤한때 양덕과 평강 또 중강 강기 해산 내륙과 북부 지역으로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1에서 3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에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볼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 낮 최고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원산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영하 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주 북미 상공에서 격추된 3개의 비행 물체가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스파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는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일본이 미국제 순항미사일을 대거 구매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북미 상공에서 3개 비행체를 격추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14일 3개의 비행물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스파이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초기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미국 정보 당국은 아직 이 3개의 비행물체가 중국 정찰 프로그램의 일부였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여길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비행체들이 단순히 상업 또는 연구 단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어떤 단체나 개인 정부도 이 비행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개의 비행 물체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흘 연속으로 북미 상공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는 미국 영공에 그리고 한 개는 캐나다 상공에 떴던 것들입니다. 미군은 지난 10일 알래스카주 북동부 해안 상공에서 미확인 고고도 비행물체를 격추했고요. 11일에는 캐나다 북부 유콘 영공에서 그리고 12일에는 5대5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걸쳐있는 이 휴런호 상공에서 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초기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상업용이나 연구용 비행체인 것 같다. 군사 위협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자, 미국 정부는 이 비행물체들을 격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14일 그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장피에르 대변인은 해당 물체들이 민간 영공에 있었고 또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민간 항공기의 이동에 잠재적인 위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인의 안전과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격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 해당 비행 물체들의 잔해는 모두 수거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해당 물체들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잔해를 회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전에 미국 본토까지 들어온 중국의 정찰 풍선의 잔해는 모두 수거했다고 했죠?
네, 미국 북부사령부가 13일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주요 부품을 상당량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격추 바로 다음 날인 5일에 이 풍선의 천 등 일부 잔해는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감시 장비 등이 있을 걸로 추정된 하부 구조물은 수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북부사령부는 현장에서 물체의 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센서, 전자 부품 등 상당한 양의 잔해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 비행체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중국의 정찰 풍선에 관해서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충분히 자금을 댄 의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영공을 침범한 첫 번째 풍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더 있었다는 건가요?
네, 커비 조정관은 적어도 4차례 이상 이런 정찰 비행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가운데 3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한 번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도 지난해부터 10대 넘는 고고도 풍선을 중국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 해당 풍선들이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중국의 영공을 비행했다면서 미국의 풍선이 다른 나라에 불법 침입한 건 흔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 풍선들이 정찰용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주장에 뭐라고 합니까?
네, 즉각 부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3일 중국의 영공 위를 날아다니는 미국의 정찰 풍선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항의성 발언 이어가고 있지요.
네, 왕원빈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미국 정부의 최근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미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의 중국 기업 그리고 연구소 한 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는데요. 왕 대변인은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개인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법에 따라 대응 조치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홈페이지에 2월 18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를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한국 정부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재개했다지요?
네, 지난 11일부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달 2일부터 외교, 공무, 인도주의적 사유 등 일부 목적을 제외하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요. 지난달 말에 이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를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출발 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또 입국한 후에도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반발했고요.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중국도 한국인들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한 후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중국을 경유해서 여행하는 것도 제한했었다고요?
네, 중국은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는 자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시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또 한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착 비자란 인도주의적 사유로 급하게 입국하거나 또 다른 긴급 사유가 있을 때 특정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후에 발급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경유 프로그램이나 뭐 도착 비자 발급 같은 것도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18일부로 한국 국민이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도 재개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이 양국의 갈등은 좀 진정되는 모양새인가요?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하되 입국 전후의 검사, 또 항공 증편 제한 등 나머지 조처는 일단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도 자국민의 단체 여행이 가능한 나라들의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두 나라 국민이 왕래가 본격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 자,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건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도 지난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항공기 탑승 전에 72시간 안에 검사를 받고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고요. 또 공항 즉시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일본에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상용 비자 등의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28일부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순항 미사일을 대거 구매할 예정이라고요?
네, 하마다 야스카지 일본 방위상이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계연도 안에 미국제 순항 미사일의 일괄 구매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다음 회계연도는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네, 자, 일본이 미국제 순항 미사일을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나 구매를 한다는 거죠?
네, 하마다 방위상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입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몇 기나 주문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3 회계연도 안에 필요한 양을 모두 확보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주문 수량이 대략 500개에 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미국의 방산 업체인 레이시온사가 만드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판매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외 군사 판매라는 방식이 있네요.
네, 대외 군사 판매 FNF는 미국 정부가 우방국을 대리해서 물자를 구매해 주는 방식입니다. 미군에 조달되는 가격에다가 행정비만 부과하고요. 물자는 우방국에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예. 자, 최근에 일본이 새 방위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도 새 전략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최근 이른바 반격 능력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 방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반격 능력이란 적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새 방위 전략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때까지 이 반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반격 능력이 필요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거리 공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사거리가 160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잠재적인 적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나 북한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또 명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1991년 걸프전쟁,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이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이 구매할 이 토마호크 미사일 실전에는 언제 배치가 됩니까?
네, 원래는 2026 회계연도 배치가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미사일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게 가능한지 일본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 정부가 미국 해군이 쓰고 있는 최신형 토마호크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을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보다 더 높게 집계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시간 주립대에서 벌어진 총격 피해자들이 모두 재학생으로 확인된 가운데 수사당국이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4년 차기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의 이날 발표로 공화당의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헤일리 전 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 헤일리 전 대사는 3분 30초가량 되는 동영상에서 인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에 이룬 성과들,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대사를 맡게 된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국가를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Joe Biden's record is abysmal, but that shouldn't come as a surprise.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has failed u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네, 조 바이든의 기록은 끔찍하지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헤일리 전 대사는 워싱턴의 기득권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재정을 책임지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며 우리나라와 자긍심, 목표를 더 강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가 이른바 세대 교체론을 강조한 것 같나요?
맞습니다. 세대 교체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쟁력을 강조한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도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에 거쳐 2010년에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이자 첫 소수계였는 주지사였는데요. 자, 두 번째 임기 중이던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흑인교회 총격 사건 이후 주청사 앞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만약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공화당 최초의 여성이자 아시아계 후보가 됩니다.
네. 자, 헤일리 전 대사가 대선을 출마한다는 그 공식 영상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최근 8번의 대선에서 7번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권자 일반 투표에서 패배한 점을 언급하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사회주의 좌파는 역사를 다시 쓸 기회를 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진격 중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나는 괴롭힘을 참지 않는다. 하이힐을 신은 나의 반격은 그들을 더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이 헤일리 주지사가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헤일리 전 대사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경우 자신은 대선을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네네.
입장을 바꾼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로 있으면서 트럼프 외교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당시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북한의 인권 상황도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또 누가 있습니까?
예,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헤일리 전 대사와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지역구로 하는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도 경선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강력한 보수 정책으로 플로리다 주를 이끄는 드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보적인 지지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지난주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원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률은 43%로 가장 높았고 론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31%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7%,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4%를 기록했습니다.
자, 헤일리 전 대사가 대권 발표를 한 날 워싱턴 정계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이 자신의 거취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89세인 파인스타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2024년 재선에 나서진 않겠지만 내 임기가 끝나는 내년 연말까지 캘리포니아를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파인스타인 의원이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최고령 의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몸담을 세월도 무려 30년에 달합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199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상원정보위원회 등을 거치며 중진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파인스타인 의원의 후임으로 둘러싼 경쟁은 뭐 공식 은퇴 발표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케이티 포터, 애덤 슈프, 마버라리, 하원의원 등이 상원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의 물가 관련 수치가 새로 나왔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노동부가 14일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월 물가는 앞선 달보다 0.5% 올랐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6.4%가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2월의 연간 물가 상승률 0.5%에서 0.1%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네.
다만 월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에 0.1%에서 0.5%로 높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보이는 물가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물가는 지난 6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9%를 넘었죠.
네.
이후 조금씩 상승 속도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10월에 7%대로 내려와 내려왔고 12월에는 6%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상승 폭은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만 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 전망치 6.2%보다는 소폭 높게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번 물가 상승에서 좀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어떤 게 있죠?
예, 주거비입니다. 1월의 주거비는 앞선 달보다 0.7%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7.9% 올랐습니다.
네.
1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 물가 상승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로 식품과 에너지 부분이죠. 이 부분의 물가 상승은 어땠습니까?
네, 두 부분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식품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10.1% 올랐는데요. 자, 식품 물가 상승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바로 계란입니다.
네.
최근 계란값이 뭐 금값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1월에 계란값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올랐습니다. 1월에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 그리고 전년 대비 8.7% 올랐는데요. 자, 이 두 품목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1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4%,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5.6%가 올랐습니다.
네. 자, 물가 지수를 아주 유심하게 들여다보는 기관이 있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요.
맞습니다. 자, 물가 안정과 절대 고용이 연준의 달성 목표인데요.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물가 안정이 연준의 최대 해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연준의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총 8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달 초 0.25%포인트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네. 연준은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 LPA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물가 보고서 하나를 바탕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반길만한 속도로 충분히 빠르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예, 다음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 FOMC 회의가 3월 말 그리고 5월 초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
연준 앞으로 두 차례 더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기준금리는 5에서 2.5%가 되는데요.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대학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수사당국은 14일 브리핑에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5명 모두 이 대학 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부상자는 모두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총격이 일어난 건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볼까요?
예, 사건은 지난 13일 밤 8시 30분쯤 미시간 주립대 한 강의동에 괴한이 들어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창문을 깨고 도망치자 남성은 다른 건물로 옮겨서 또다시 총격을 가했는데요.
네.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약 4시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총격으로 모든 캠퍼스 내 활동은 48시간 동안 취소됐습니다.
용의자는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예, 용의자는 앤서니 맥크레이라는 43세 흑인 남성으로 미시간 주립대 직원인 학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14일 용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에서 뉴저지 주에 있는 학교 두 곳을 위협하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의자가 학교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범행을 학교에서 저질렀을까요?
네, 아직 모릅니다. 대학 경찰은 범행 동기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수사 브리핑에서 이 충격을 받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최악의 학교 충격으로 꼽히는 파크랜드 고등학교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7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14일은 파크랜드 총격이 발생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휘트머 주지사의 발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휘트머 주지사는 총기 난사는 미국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휘트머 주지사는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예배 장소와 지역 상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해야만 하고 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총격 사건의 한 학생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예, 미시간 주립대 재학생인 재클린 매튜스 양의 이야기인데요. 21살인 재클린 양은 6학년 때 또 다른 총격을 경험했던 학생입니다.
예.
바로 지난 2012년 미 동부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당시 총격으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매튜스 양은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다는데요. 자, 이번 미시간대 주립대 총격 이후 매튜스 양은 틱톡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이런 총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애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의회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미국인이 이제 그만을 외치고 의회 행동을 요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49개 주와 미국령에서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을 포함한 총기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2억 3,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 차례 총격 사건 소식을 전해드리는군요.
예, 지난달 음력설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1명을 숨진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 대형 총격으로 이미 수십 명이 희생됐습니다.
네네.
비영리 단체인 총기폭력 알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미 전역에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총격 사건은 총 6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헌법이었던 연합규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헌법 제정회의가 소집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세 번째 시간으로 헌법 제정회의의 추진 배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합규약의 근거에 탄생한 연합의회가 중앙정부로서 건국 초에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데 무력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783년부터 1787년 사이 각 주는 모래로 만든 줄로 연합해 있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 미국 경제는 불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불황으로 많은 빚을 진 농민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주의회가 재정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세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퇴역군인 다니엘 세이지 주도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세이지 반란 이후 지역 간 교역, 물가 상승, 해외 교역, 주식시장 붕괴 등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외적으로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열강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독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강력한 지도력을 당시 연합의회는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약한 정부가 아닌 강한 정부, 지방 분권주의를 대체하는 중앙 집권주의, 그리고 각 주에 대한 연방의 우위를 보장하는 중앙정부 수립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규약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도는 1781년 연합규약이 비준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연방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1780년 제임스 뉴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공공 비상사태에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일반 연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의 권한을 시급하게 증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합 규약 개정과 강력한 통합에 대한 제안은 구체적인 진전 없이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연합 규약이 정치적으로 실패작이었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런 움직임은 연합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회의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세 번째 시간으로 헌법 제정회의의 추진 배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쇼핑의 대목이라고 꼽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에 본격적으로 연말 쇼핑철이 시작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유명하고요. 지난해 이 두 행사 기간에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온라인 쇼핑의 이모저모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액 기록. 경신 또 경신. 미국에서 한 해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연말이 시작되는 11월 말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인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의 날로 각 업체는 이날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이날 역시 대규모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액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Cyber Monday i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액은 90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액은 무려 113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 규모 어느 정도나 하죠? 이 온라인 쇼핑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지난 2017년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 규모는 약 4,600억 달러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20년에는 7천억 달러, 그리고 2022년 현재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2023년에는 1조 달러를 넘고 2027년까지는 1조 7천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대체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나 많이 사는 걸까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를 포함한 패션 상품입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약 22%가 바로 패션 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와 가전제품 등으로 패션 제품과 비슷한 규모고요. 전자기기 및 미디어 제품이 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장난감과 취미용품, 그리고 식품과 개인관리용품 등이 판매 규모가 큰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의 핵심, 아마존. 미국의 온라인 쇼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994년에 처음 설립된 기업입니다. 설립 당시 아마존은 지금과 같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서점이었습니다. 창업자는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제프 베조스 씨인데요. 한때 세계 제일 부자였던 기업가 베조스 씨는 올해 12월 기준 세계 최고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자료 제공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압도적입니다. 미국 전체 온라인 판매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2022년 6월 현재 약 38%에 달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이 아마존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아마존의 2021년도 전 세계 매출액은 약 4,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미국의 대형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점유율은 6%대로 아마존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어 스마트폰인 아이폰 등을 제조하는 애플이 약 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경매와 고정가 방식의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가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직접 물건을 사볼까요? 아마존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임 회원 제도의 시행입니다.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회원에게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상품을 더 빨리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현재 프라임 회비는 한 달에 약 15달러 또는 1년에 139달러 정도인데요. 저도 프라임 회원입니다. 한번 직접 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우유와 주스, 빵 등 필요한 식품을 온라인 카트, 즉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신속 배달을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음식을 다 담고 희망 배달 날짜는 다음 날 아침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주문한 물품이 도착했는지 현관문 앞으로 왔는데요. 문을 열자 봉투 3개가 놓여있는데요. 주문한 우유랑 주스 그리고 빵이 있고 다른 주문한 물품도 함께 도착해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강자 스마트폰. 조금 전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뭐로 샀죠? 바로 스마트폰, 즉 손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계라면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건을 산다고 답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응답인 69%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50세 이하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는데요. 50세 이하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존 커플랜드 마케팅 및 고객 인사이트 사업부 부사장은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의 스마트폰 활용이 차지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Fully 60% of visits to retail sites are being done from people's smartphones. So it's really important for retailers to make sure that they're
코플랜드 부사장은 현재 유통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 가운데 60%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한다면서 업체들이 이를 적용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최적화된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쇼핑과 함께 떠오르는 직종 인플루언서. 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쇼핑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특수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는 영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ER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바로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품을 광고할 때 주로 영화배우나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죠. 인플루언서는 이런 연예인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구독자, 즉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서 연예인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즘 많은 업체는 이런 인플루언서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계약하고 활동하는 홀랜드 파르테노 씨는 숏폼, 즉 짧은 길이의 전문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요, 5만 8천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2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So make sure that you're following my Amazon storefront. You can just hit the follow button and so you can keep up to date whenever.
파르테노 씨는 자신을 구독하면 라이브 쇼를 진행할 때마다 공지를 받게 되고 자신이 추천하는 제품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다른데요. 월 단위로 수천 달러를 벌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쁨이나 화 등 어떤 감정이 너무 클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I'm beside myself with anger.
Did he break your phone again?
No, he went behind my back and told Peter about something I said in confidence. I trusted him and he betrayed me.
That's really awful. I can't understand why you are beside yourself.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대화에서 내가 내 옆에 서 있다.
I'm beside myself.
이런 말이 나왔는데 왜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빠져나와서 바라보는 상황들 가끔 볼 수 있죠? 이런 육체 이탈 현상 같은 말이 바로 내가 내 옆에 있다.
I'm beside myself.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대화에서는
I'm beside myself with anger.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나는 놀라움과 아픔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beside myself는 어떤 기분이 너무 커서 그 기분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커서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느린 속도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I'm beside myself with anger.
Did he break your phone again?
No, he went behind my back and told Peter about something I said in confidence. I trusted him and he betrayed me.
That's really awful. I can understand why you are beside yourself.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데이빗이 그렇게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I'm beside myself with anger.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정도다, 라는 표현이죠.
I'm beside myself with anger.
반대로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성을 잃을 정도다.
I'm beside myself with happiness.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다.
I'm beside myself with shock.
데이빗의 배신에 그 기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you're beside yourself.
당신이 왜 제정신이 아닌지 이성을 잃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그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문장 시작을
I can't believe.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너무 황당해서 믿을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나는 쇼크, 놀라움과 고통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I was beside mysel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I'm beside myself with anger.
Did he break your phone again?
No, he went behind my back and told Peter about something I said in confidence. I trusted him, and he betrayed me.
That's really awful. I can't understand why you are beside yourself.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쁨이나 충격으로 순간 내 자신이 내가 아닐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I was beside myself.
이성적인 사고를 못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